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드리고 쭉쭉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관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그 위는 마따시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얀나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마따디아요 그 위는 아모스요 그 위는 나훔이요 그 위는 에슬리요 그 위는 낫게요 그 위는 마아시요 그 위는 마따디아요 그 위는 서머인이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요다요 그 위는 요아나니요 그 위는 레사요 그 위는 수룹바벨이요 그 위는 스알디엘이요 그 위는 네리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아띠요 그 위는 고삼이요 그 위는 엘마담이요 그 위는 에르요 그 위는 예수요 그 위는 엘리에서요 그 위는 요림이요 그 위는 마따시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시므온이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요남이요 그 위는 엘리야김이요 그 위는 멜레아요 그 위는 맨나요 그 위는 마따다요 그 위는 나단이요 그 위는 다윗이요 그 위는 이세요 그 위는 오벳이요 그 위는 보아스요 그 위는 살몬이요 그 위는 나손이요 그 위는 아미나다디요 그 위는 아니요 그 위는 헤스론이요 그 위는 베레스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야곱이요 그 위는 이삭이요 그 위는 아브라함이요 그 위는 데라요 그 위는 나홀이요 그 위는 수룩이요 그 위는 르우요 그 위는 벨렉이요 그 위는 헤버요 그 위는 살라요 그 위는 가이나니요 그 위는 아박사시요 그 위는 세미요 그 위는 노아요 그 위는 레멕이요 그 위는 무드셀라요 그 위는 에녹이요 그 위는 야렛이요 그 위는 마할랄렐이요 그 위는 가이나니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기도와 성령으로 시작된 예수님의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공생애, 예수님의 사역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예수님의 사역의 출발점을 보여준다는 면에서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곧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하나님 나라의 근본,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가 무엇인지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앞서 세례 요한의 사역과의 차이점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1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앞서 15절의 백성들은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간절히 바라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마음속으로 세례 요한을 그리스도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방금 16절에서 자신과 그리스도를 분명히 구분하고 있죠. 자신은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그리스도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푼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17절에 그리스도에게는 손에 키를 들고 다장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드리고 축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는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앞서 3절에 자신은 회개의 세례를 전파할 뿐이지만 그리스도는 실제로 죄인을 심판하는 힘과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앞서 7절에서 9절까지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여기는 유대인들까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임을 분명히 했었죠. 누가복음의 수신자인 데오빌로와 같은 이방인뿐만 아니라 유대인들 역시 동일하게 구원받아야 할 죄인임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19절과 같이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했죠. 굉장히 다이나믹하고 드라마틱한 사역을 펼쳤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그리스도로 여길 정도로 그의 사역은 강력했죠. 하지만 오늘 본문의 세례 요한의 사역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었습니다. 먼저 세례 요한 스스로가 인정하듯이 세례 요한에게는 사람들의 내면을 변화시킬 그런 능력이 없었죠. 사람들의 영혼이 변화될 만한 그런 능력이 없었습니다. 물은 외모와 겉모습을 씻어낼 수 있지만 그 내면의 깊은 죄악과 상처를 씻어내지는 못했죠. 앞서 8절에서 세례 요한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촉구했지만 근본적인 변화는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합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세례 요한이 말하듯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하죠. 그의 영혼이 거룩한 하나님의 영으로 변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강력했습니다. 사람들의 위선을 폭로하는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 오늘 본문 19절에서는 분봉왕 헤롯의 죄악을 책망하기까지 했습니다. 당시 유대 갈릴리 지역은 사실 지금과 같은 민주주의가 아니었습니다. 민주주의 사회가 아니고 아니기 때문에 왕과 권력자가 곧 법이었습니다. 그들이 누구든지 가두라고 하면 가둘 수 있고 죄가 없어도 왕이 누군가에게 죄가 있다고 하면 없는 죄도 생기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당시 유대 지역의 최고 권력자에 대해서도 거침이 없었습니다. 그의 죄악에 대해서도 날카롭게 비판할 수 있었죠. 하지만 세례 요한에게는 안타깝게도 그와 같은 거대한 악을 변화시키거나 심판할 힘이 없었습니다. 분봉왕 헤롯은 20절에서 말하듯이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 더할 뿐이었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두어서 그의 영향력을 차단하는 것이죠. 이처럼 세례 요한의 사역은 하루아침에 막을 내렸습니다. 실제로 당시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는 당시 세례 요한이 정치적인 문제로 마카에루스 감옥에 감금되었다가 처형을 당했다고 기록하고 있죠. 아마도 데오빌로 역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았을 수도 있습니다. 누가는 앞서 4절부터 6절까지 당시 정치적으로 유대 역사에 큰 영향력을 끼쳤던 세례 요한의 사역을 두고 사실은 그의 사역이 예수님의 사역을 위한 준비였다고 선지자 이사야가 말했던 준비하는 사역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사역이 막을 내림과 동시에 예수님의 사역이 새롭게 시작되었다고 하죠. 독특한 점은 다른 복음서가 예수님의 세례 장면에 세례 요한을 등장시키는 반면 누가복음은 세례 요한과의 만남을 기록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세례 요한으로부터 분명하게 세례를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는데 세례 요한인지 누군지는 모르지만 예수님도 누군가로부터 세례를 받았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21절에 보시면 그저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셨다라고 하죠.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었다는 부분을 일부러 생략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다른 복음서와 달리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있죠. 같은 내용을 다루는 마태복음 3장 16절이나 마가복음 1장 10절에서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는 말씀이 빠져 있습니다. 세례를 받고 올라오시는데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고 기록하고 있죠. 물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면서 당연히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복음서가 기도에 대해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 생략하는 반면에 누가복음은 이 예수님의 기도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누가복음은 세례 요한의 사역과 달리 예수님의 사역이 철저히 기도로 시작하며 기도로 이루어졌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22절에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임하는 동시에 하늘로부터 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며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고 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사역은 철저히 기도의 사역이셨고 성령의 사역이셨습니다. 바로 기도함으로 성령의 임재함으로 그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 것이죠. 이것은 앞으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까지 이어지는 그 누가의 메시지에 있어서 중요한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앞으로 살펴보시겠지만 이 누가복음을 읽어보시면 유달리 예수님의 기도를 강조하는 경향이 있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땀이 핏방울로 변하는 것처럼 보였다고 하는 장면도 그런 구체적인 묘사도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장면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도 마찬가지 제자들이 기도에 힘쓰는 가운데 성령이 임하는 장면으로 시작하고 있죠. 제자들이 그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할 때 그 자리에 성령이 임하시고 그러면서 사도행전의 그 사역의 역사가 교회의 사역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에 스데반도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보는데 56절에 하늘에 열리고 인자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바라보죠. 이렇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와 같은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역사가 사도행전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하나님 나라의 사역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이 철저히 기도와 성령의 사역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 예수님의 족보가 아담까지 거슬러 올라가고 심지어 그 아브라함을 넘어 아담과 심지어 하나님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것으로 기록합니다. 마태복음의 족보가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해서 다윗을 넘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하는 것과 달리 누가복음의 족보는 유대인의 조상 아브라함을 넘어 노아와 아담과 심지어 하나님에게까지 거슬러 올라가고 있죠.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인류 전체의 구원자이시며 하나님 나라 전체의 후손이심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이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자녀임을 예수님과 더불어 이 누가복음을 읽어나가는 데오빌로와 이방인 역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음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음을 이 족보를 통해 알려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데오빌로를 포함한 이방인들과 인류 전체가 하나님의 후손이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강조하는 것이죠. 이 예수님의 사역이 기도와 성령으로 이루어지며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 인류 전체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비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는 누가복음에 넘어 사도행전까지 이 예수님의 사역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 역사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우리 예수님과 같이 여러분들과 제가 저 역시 예수님처럼 기도로 오늘 하루를 열어갈 수 있기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기도와 성령으로 시작되었듯이 늘 하루의 사역을 또 하루의 우리의 일상을 기도로 성령 충만함으로 시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도 이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귀한 사명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